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3일 베이징에서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에 앞선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해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병력 감축이 2017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중국의 군비 지출은 연간 10% 이상씩 증가해왔습니다. 베이징의 테나먼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에는 군 병력 12,000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 장비,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열병식은 70분 정도 진행됐으며 베이징 상공에서는 첨단 군용기들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양국 간 화해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를 방문해 있는 동안 중국 군함 5척이 인근 베링해 국제수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2일 베링해에서 중국 군함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 군용 선박들이 국제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이번에 베링해에 출연한 중국 군함들은 상륙함 한 척과 보급선 한 척, 수상 전투함 세 척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불법 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켈레티역에서 3일 사흘 만에 난민들이 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당초 이 기차는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이 기차를 세우고 난민들의 수용 소행을 명령했습니다. 기차는 부다페스트 외곽의 난민 수용소 앞에 섰지만 난민들은 수용소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기차에 탑승한 난민들은 대부분 전쟁을 피해 시리아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난민들은 아랍어로 수용소는 안 간다, 우리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헝가리 당국자들은 현장에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한편 2일 터키 해변으로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 난민의 시신이 밀려와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부모와 작은 배를 타고 그리스로 향하다 배가 뒤집혀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동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지역사령부 출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역사령부가 문을 연 것은 나토 회원국 간 유대화 힘, 준비태세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는 리투아니아 외에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에 지역사령부를 설치하고 최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토 지역사령부는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에 창설된 신속대응군 운영과 지역군사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3일 바레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세 번째 경기인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전반 42분 정일관 선수가 기록한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키며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예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던 북한은 바레인마저 물리치며 3연승, 승점 9점으로 조 선두 자리를 지켰고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한편 한국도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라오스를 8-0으로 대파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4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태난먼 광장에서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상호 존중, 평등 상추, 和平 발전.
중국 군대 열병식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친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good rel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promote peace and stability.
남북한이 어제 이산 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상봉은 지난 2000년 이후 19차례 이뤄졌습니다.
일단은 19차까지 진행된 거는 대면 상봉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상 상봉은 7차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남측은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지난달에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지난 22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미터,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태난먼 광장에서 어제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군대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인데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일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참관했습니다. 황금색 상의를 입은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의 상징인 태난먼 성루에 올랐습니다. 이 성루는 1954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바로 옆에서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은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중수교 23년 만에 두 나라 관계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태난먼 광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 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혈맹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였습니다. 시 주석의 왼편에는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룡의 노동당 비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 맨 끝에 자리에 불편해진 북중관계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서방국가 정상들은 거의 불참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 국가들 가운데는 체코의 밀로스 제만 대통령만 참가했습니다. 베이징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시작된 행사는 기념 촬영에 이어 축포 발사, 중국 국가 연주, 국기인 오성홍기 개양, 그리고 시 주석의 연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과 함께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존중, 평등 상추, 和平 발전.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평화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또 일제의 침략으로 중국인이 겪은 피해와 희생을 부각시키면서도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행사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 열병식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열병식에는 군병력 12,000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장비, 그리고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D와 둥펑 26,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 주력 전투기인 젠11과 젠15, 그리고 방공미사일 시스템 홍치6과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인 홍젠10 등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략미사일인 둥펑 31B와 둥펑 41,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젠20과 젠31 등 최신의 전략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군사력 과시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포위망 구축 시도에 반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안보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병식은 70분 정도 진행됐고 베이징 상공에서는 첨단 군용기들의 화려한 에어쇼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 나라 병력이 참여했고 한국을 비롯한 14개 나라 참관단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이번 열병식이 열린 태난먼 광장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입니다. 중국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특히 김일성 북한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과 함께 섰던 태난먼 승루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자리한 건 한중관계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천안문 광장의 역사를 뒤돌아봤습니다.
중국이 3일 군사 굴기를 과시한 태난먼 광장은 중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명나라 영락 18년인 1420년에 승천문으로 세워졌다가 1651년 청나라 순치 때 천하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의 현 태난먼으로 재건됐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의 광장 규모 때문에 이곳에서는 닫혀있던 자금성 문이 열린 뒤 중국 근대사의 역사적 행사들이 많이 열려왔습니다. 1919년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인 오사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됐고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하는 첫 열병식이 1949년 10월 1일 역시 태난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와 주더 등 혁명 동지들과 태난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인민이 일어섰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후 1959년까지 열병식을 계속했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54년과 59년 두 차례 초청돼 태난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중국 지도자와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한 겁니다. 이는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중 관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중국의 태난먼 광장 열병식은 1959년 이후 멈췄다가 덩샤오핑이 1984년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건국 50주년인 1999년과 60주년인 2009년에 태난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전례로 보면 중국의 열병식은 2019년에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중화민족의 부흥을 과시하는 이른바 대국굴기의 목적으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태난먼 광장은 중국의 민주화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9년 태난먼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등 시민들의 시위를 탱크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유혈 진압으로 적어도 수천 명이 사망했지만 중국 당국의 강경 조치로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도 이 시위를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들과 예술가들은 태난먼이 공산당 정부의 업적 과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난먼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국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친선을 지지한다고 밝힌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영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good rel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promote peace and stability and are in their interest.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영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해당 국가들과 미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한중 정상이 6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its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 to achieve consensus on the terms for authentic.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영내 동반국과 우방들과 함께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함께 생사 확인, 고향 방문 추진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설 수석대표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북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수석대표를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에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때도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정례화 방안과 함께 서신 교환과 하상 상봉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상봉 정례화에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북 5도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를 합의해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매년 4천여 명 이상이 숨지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살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이산가족의 54%로 지난 15년 동안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19차례 이뤄져 18,000여 명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지만 이는 전체 이산가족의 15%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입니다.
일단은 19차까지 진행된 거는 대면 상봉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상 상봉은 7차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남측은 12,297명, 북쪽이 6,502명이에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 지원이 지난 22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8월에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지난 1년 10개월 사이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2일 VOA에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 3천여 명에게 3,785톤의 영양강화식품과 콩, 식용유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올 들어 최고일 뿐 아니라 2013년 11월 4,200톤을 분배한 이후 1년 10개월, 즉 22개월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또 한 달 전인 7월과 비교해도 지원을 받은 주민 수가 61만 6천여 명에서 73만 3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식량 규모도 17%가량 증가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월에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1만 6천여 명에게 3,231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었습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일 뿐 아니라 전달인 지난 6월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두 달 동안 대북식량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가뭄과 수해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고려한 것인지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세계식량계획의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6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기한으로 진행했던 영양지원 사업이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취약계층 180만여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 69개 시군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8월 31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597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여성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강제수용소에 많은 여성들이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 또 탈북민들의 증언 때문인데요. 이 캠페인은 인권천사로도 불리는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여성 정치범 등 세계의 저명한 여성 정치범 20명에 대한 석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세계 여성 정치범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수많은 여성 정치범들이 있지만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세계 여성 회의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 등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 지 20년을 맞아 2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20명 가운데는 북한의 여성 정치범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다른 19명의 여성 정치범은 실명을 밝힌 반면 북한의 여성 정치범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일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Number one, there are so many political prisoners that singling any one woman out or girl.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또 특정 개인을 선정할 경우 그 개인에게 닥칠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수감돼 있다며 수용소의 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수감자들은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는 20명의 여성 정치범에는 중국의 첫 여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왕유 씨와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유 씨,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 변호사의 아내인 류사 씨 등 중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 에티오피아인 3명, 아제르바이잔과 미얀마, 베트남인 각각 2명, 이란과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우크라이나, 시리아 각각 1명 등에 대해서도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미국 정부가 단지 이들 20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석방만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se 20 women only represent a tiny fraction of the women currently.
이들 20명은 현재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수많은 여성들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20명의 여성 정치범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수감자들의 가족들에게 미국 정부가 잊지 않고 석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정부 인터넷 웹사이트와 파워 대사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 주중에 매일 한 명씩 이들 20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2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이 같은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남북관계 새로운 진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연 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한국 정부 관계자와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9일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13년 8월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취임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North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관측 등 과학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향을 분석해 북한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38North를 운영하는 주얼 위트 존스 호킨스 대학 미한연구소 초빙연구원은 26일 저희 VOA와 인터뷰에서 추측이 난무한 북한 문제에 실질적인 정보를 주입기 위해 북한의 경제 또 재래식 전력에 대한 관측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윗 연구원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38North의 분석이 언론에 등장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고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도 거론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e first thing is when we started out and you know, started to put the website together.
이 웹사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북한을 방문해 그들과 직접 상대한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북한을 분석한 전문가들을 초빙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시설을 위성으로 관찰한 결과를 내놓는 것도 38North의 독특한 점입니다. 현장의 동향을 찍은 위성 사진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함으로써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위성 사진 분석을 염두에 두고 웹사이트를 개설한 건가요?
I think we started just with the written analysis right. and then I sort of came up with the idea of doing the satellite imaging.
처음엔 일반적인 분석글을 씻다가 어느 시점엔가 위성 사진 판독 결과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8North가 물론 위성 사진 분석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위성 촬영을 근거로 다른 사안이나 다른 나라의 핵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웹사이트들이 이미 존재했지만 저희는 초점을 북한 쪽으로 돌린 겁니다.
북한을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You know, of course, the first point is our ability to watch these programs is very limited. We're essentially limited to a few key.
위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하며 핵물질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관찰함으로써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련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의 성공 여부를 점칠 순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목적을 예측해 볼 순 있습니다.
관측 지역과 시기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세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You know, we have a basic set of sites that we follow. You know, and we follow these sites. We know
새로운 시설을 관측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해 온 몇몇 지역을 계속 주시합니다. 위성 업체들이 촬영한 사진 목록을 지리 좌표 체계에 따라 쭉 지켜보다가 해당 지역의 최근 사진을 발견하면 구입하죠. 사진들을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넘겨 분석을 의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위성 업체들이 내놓는 사진들마다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Yeah, well, you know, there are differences and some take a picture on one day, some take a picture on another day.
예, 촬영 날짜나 해상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땐 구름이 해당 지역을 가려 사진을 쓰지 못할 때도 있고요. 위성 업체들이 찍은 사진들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한 시설들을 관찰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It's all the same. There's nothing different about North Korea than these other countries. So you know, the people do analysis.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를 게 없습니다. 위성 분석가들이 꼭 북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대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을 전문적으로 본다든지 원자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든지 하는 각자의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북한 시설들을 찍은 위성 사진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국가 차원의 분석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부는 아무래도 더 우수한 장비로 한층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겠지요?
I haven't been in the government since 2002, so I don't know what they see these days, honestly. I can say that I think what we see with commercial
제가 2002년에 정부를 떠난 뒤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업용 위성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2002년 기밀로 분류됐던 위성 사진만큼 우수합니다. 물론 정부가 더 양질의 사진들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위성 사진을 간간이 입수하지만 미국 정부는 위성을 직접 운영해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는 시설을 집중 관측할 수 있죠. 가령 풍계리 핵시설 조짐이 심상치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이곳을 매일 하루 두세 번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위성은 소유업체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38로스의 분석이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자체 관측 결과에 대해서 미 정부 관리들과 논의하기도 합니까?
No, we don't really do that. We do our own analysis and I'm sure sometimes we're not quite right, but I think a lot of the time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항상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꽤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성 사진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내놓는 무수한 추측들보다는 위성 관측 분석을 통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상업용 위성 사진의 해상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50cm급에 묶여있던 해상도를 최대 25cm급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북한 시설 감시가 더 쉬워지진 않았습니까?
I would say the benefits are fairly minimal. You can get pictures with higher resolutions, but
그로 인한 혜택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 높은 해상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가령 주변 식물이 타들어간 정도를 보고 로켓 엔진 실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해상도 규제 해제가 이런 변화를 인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구름에 가려진 지역의 동향까지 관측할 수 있는 상업용 위성 기술의 발전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네, 조엘 위트 존스 호킨스 대학 미한연구소 초빙 연구원에게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롤스의 운영 방식과 분석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무래도 중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한반도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베이징에서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하는데 우선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은 중국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오전 7시에 시작해서 네. 7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각급 정상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 5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 바로 두 번째 앉았습니다. 또 행사장에 입장할 때는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고요. 기념 촬영 때에도 시 주석 부부의 바로 왼쪽에 섰습니다. 반면 북한 대표로 간 최용의 노동당 비서는 열병식을 참관할 때 앞줄 오른쪽 맨 구석에 앉았고요. 기념 촬영 때는 두 번째 줄로 밀렸습니다. 네. 외신들은 이런 자리 배치는 한국과 중국 관계 또 북한과 중국 관계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수모를 당하기 싫어서 뭐 초청을 거부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은 한중 관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북중 관계는 불편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는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고요.
예.
또 특별기 편으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용의 비서가 그것도 민항기로 두 번씩이나 갈아타면서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중국이 최용의 비서를 정상급 인사로 예우하긴 했지만 북중 간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할 거란 지적이 많고요. 반면 한국에서는 러시아 전승절 당시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간 것도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올해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을 기념했는데 날짜가 서로 다른 점이 좀 특이한 것 같군요.
네, 그런데는 그 역사적 배경이 좀 있는데요.
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5월에 또 일본은 8월에 각각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에 막을 내렸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을 전승절로 정했고요.
예.
한편 중국은 일본의 항복 문서를 전달받은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면서 그 이름도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한의 광복절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입니다.
예, 다시 베이징 열병식으로 돌아가서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외에 또 어떤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각국 정상급 지도자는 30명이 참석했는데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입니다.
예.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 정상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유럽에서는 체코의 밀로스 제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대신 서방 국가들은 정부 고위급 대표를 보냈는데요. 미국과 독일은 주중대사가 참석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 또 영국은 케네스 클라크 전 법무장관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는 체코, 한국만이 좀 유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관을 했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반기문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과거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참석 의지를 밝혔고요. 결국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겁니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은 51개국의 열병식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네.
일본과 필리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열병식에 일본 정부의 공식 대표는 없었고 다만 무라야마 도이치 전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필리핀은 아무래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나도 싶은데요. 그런데 저도 어제 열병식 행사를 보다 보니까 이 태난먼 성내 다른 나라 정상들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도 많이 눈에 띄더군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는 각국 정상급 지도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앉았고요. 왼쪽에는 공산당 원로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 주석의 왼쪽에는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 순으로 앉았고요.
예.
원자바오, 주룽지, 리펑 등 전 중국 총리들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장쩌민 전 주석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시 주석 집권 이후 장 전 주석의 일부 측근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 전 주석 본인도 부패 연루설이 나돌았었는데요. 이날 열병식에선 나와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또 이들 원로들을 성내에 배석시킨 것은 대내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습니다.
예, 참석자들의 배경을 좀 살펴봤고요. 열병식, 관심을 모았던 열병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 내외와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에 이어 56문의 예포가 70발의 축포를 발사하면서 열병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뜻이고요.
예.
중국 국가가 연주되고 국기인 오송기가 개항됐습니다. 개역해서 시진핑 주석의 기념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진행됐는데요. 70분간 개송된 열병식에는 12,000명의 병력과 500여 대의 무기와 장비, 또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군인들의 행진에 이어 탱크와 무인기, 전투기,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열병식이 끝날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수천 마리의 비둘기와 7만 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날을 휴무일로 지정했는데요.
예.
천안문 광장에는 19,0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 나왔고요. 현지 방송들도 열병식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베이징 하면 원래 좀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베이징을 좀 가봤습니다만 이 먼지들이 많아서 이 천안문 광장에 있는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에 있는 그 마오쩌둥의 사진도 멀리서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렇죠.
정도인데 어제 그 열병식을 보니까 뭐 구름이 좀 끼긴 했습니다만 아주 쾌청하더군요.
네, 중국 당국이 이번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차량 운행과 공장 가동 등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인데요.
예.
베이징에서는 차량을 절반만 운행하는 이른바 홀짝제를 강제 시행했고요. 베이징은 물론이고 텐진시 또 1000km 가까이 떨어진 허란성까지도 공장 12,000여 곳의 문을 닫고 건설 현장 9,000여 곳의 공사도 중단시켰습니다.
예. 아주 보안이 아주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렸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 기념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력을 대내적으로 과시하는 자리였지만 시진핑 주석의 기념사는 평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 주석은 전쟁이라는 역사의 비극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면서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며 중국은 결연히 평화 발전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어디까지 발전한다고 해도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또 영토 확장도 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과거에 겪은 비참한 상황을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참에 병력 감축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조국의 안정과 평화,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병력 30만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세계 최대인 230만 명 규모인데요. 네. 30만 명을 줄이더라도 200만 명으로 여전히 세계 제1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편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30만 명 감축 계획에 대해 주로 노후 장비를 가진 부대 축소와 구조 조정 또 비전투 인력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열병식에 어떤 무기들이 등장할지도 관심사였는데 잠시 좀 알아볼까요?
네, 이에 앞서 중국 군당국은 열병식에 나올 무기들이 모두 중국산이고 또 그중에 84%는 최신 무기라고 발표했었는데요. 특히 중국군의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에서 운영하는 미사일도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예.
3일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중에서도 첫선을 보인 둥펑 21D 탄도미사일이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 정도로 태평양의 미군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로 알려졌고요. 또 중국 관영 매체도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러온 미사일입니다. 또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에 달해서 미군 관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둥펑 26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네.
괌하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아주 전략적인 해군기지가 있는 곳이고 또 이 둥펑 21의 사거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해역 근처에 미군의 그런 항공모함이 다가갔을 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미국을 좀 의식한 그런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던데요. 하지만 가장 최신 전략미사일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사거리 11,200km로 미국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예.
둥펑 31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나왔지만 이 미사일의 최신 개량형인 둥펑 31B와 다탄도미사일로 알려진 둥펑 41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할 경우 미사일의 재원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거나 또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둥펑 5B라든가 여러 다양한 미사일들을 과시한 점은 좀 주목이 가는데요. 군용기도 앞서 200대나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공중에서는 전투기와 폭격기, 함재기, 해상초계기, 그리고 공중급유기와 공중 조기 경보기 등이 등장했는데요.
예.
주력 전투기인 젠10과 젠11 등이 하늘을 갈랐고요. 함재기, 즉 항공모함에 뜨고 나를 수 있는 젠15도 몇 년 전 시범 비행 장면이 공개된 후 처음으로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 즉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젠20과 젠31 등 최신의 전략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함재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모함에서 뜨는 건데 1호 라오닝성호가 중국에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해군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열병식 외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국내외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병력 30만 명 감축 발언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발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됐거나 불필요한 병력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이며 오히려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진 한국-중국 관계 또 북중 관계 위상을 다룬 언론들도 있습니다.
예. 앞서 일본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열병식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반응을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드 일본 관방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기념사에서 양국 간 화해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주역은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미 정부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네, 중국의 이번 열병식에 대한 반응은 없었고요. 2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10만 명이 넘는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모든 참전 미군들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관계도 언급했는데요.
예.
과거 적에서 70년이 흐른 지금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발전한 미일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정상 간의 세 번째 회담이었는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장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승리에도 큰 공을 세웠다면서 올해 양국 전상이 서로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역과 세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병식 기념사에 이어 다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은 두 나라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교와 인프라, 교육, 에너지, 투자,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20여 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열병식에 큰 인상을 받았다면서 올해 두 나라 군대가 서로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 주석이 열병식에서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와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에서 20도, 낮 최고 28도.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4도. 함경남도 함흥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5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4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 강계는 구름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이사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곤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3일 베이징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에 앞선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해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병력 감축이 2017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중국의 군비 지출은 연간 10% 이상씩 증가해왔습니다. 베이징의 테라만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에는 군 병력 12,000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 장비,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열병식은 70분 정도 진행됐으며 베이징 상공에서는 첨단 군용기들이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를 방문해 있는 동안 중국 군함 5척이 인근 베링해 국제수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2일 베링해에서 중국 군함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 군용 선박들이 국제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이번에 베링해에 출연한 중국 군함들은 상륙함 한 척과 보급선 한 척, 수상 전투함 세 척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불법 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지역사령부 출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역사령부가 문을 연 것은 나토 회원국 간 유대와 힘, 준비태세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는 리투아니아 외에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에 지역사령부를 설치하고 최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토 지역사령부는 앞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창설된 신속대응군 운영과 지역군사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켈레트역에서 3일 사흘 만에 난민들이 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당초 이 기차는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이 기차를 세우고 난민들의 수용소 행을 명령했습니다. 기차는 부다페스트 외곽의 난민 수용소 앞에 섰지만 난민들은 수용소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기차에 탑승한 난민들은 대부분 전쟁을 피해 시리아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난민들은 아랍어로 수용소는 안 간다, 우리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헝가리 당국자들은 현장에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한편 2일 터키 해변으로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 난민의 시신이 밀려와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부모와 작은 배를 타고 그리스로 향하다 배가 뒤집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핵 합의에 대한 의회의 표결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측은 의회가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를 놓고 표결하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나 3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연설에서 의회는 핵 합의 문제에 비켜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합의를 승인하든 거부하든 이는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3일 바레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세 번째 경기인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전반 42분 정일관 선수가 기록한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키며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예멘 우즈베키스탄 내 경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2연승을 달리던 북한은 바레인마저 물리치며 3연승, 승점 9점으로 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